기도하고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까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무지함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그 방식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구은 교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시고 오늘 귀한 특강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성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들을 인도하신 줄 저희가 믿고 오늘도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서 기독교 철학을 저희가 함께 생각하며 무엇보다 성령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한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잘 받아서 악하고 폐하고 거만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귀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정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신국은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학부를 이렇게 마치시고 미국의 스미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MDV부터 해서 PhD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기 위해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는데 한국 교계 안에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래간만에 시편 찬송을 들었는데요. 같이 하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개혁주의 이 교회들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네요. 또 네덜란드에도 이 시편 찬송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보다 잘하시는 것 같네. 오늘 성가대만 모인 건 아니시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늘 우리 존경하는 최독수 목사님과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디 이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산 이 인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귀한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어린 나이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또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교육에 좀 방점을 두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교육은 저는 안목 교육이고 세계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경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안경을 이제 올려본 건데 이게 제 안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안경은 어떤 안경이십니까?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예, 안경 다음에 이건 또 무슨 그림인가요? 이건 목차라고요.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강의가 이 철학이 전공인 사람이 와서 빡빡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난인데 더러 이렇게 통해주면 참 고맙습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그 개혁주의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고요. 가장 아마 다른 뭐 감리교든지 또는 뭐 어떠한 심지어는 천주교회까지 이 장로교도 개혁주의가 어떤 면에 나눌 수 있는 가장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성경 안에 구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는 비전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선조들이 오래전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안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약을 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또 선진들이 이 길을 따라가면서 증거를 얻었고, 사실 오늘 2017년 5월 7일 1시 38분은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이 좀 섬세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이 아내가 화나면 끄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죠? 저보다는 이쪽이 잘 보이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렇게 강의를 맞춰놨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실상은 눈앞에 보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원래 이 실상이라는 말 슈퍼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아래서 모든 것을 떠받친다 그런 말입니다. 본질 중에 본질. 그게 우리는 본질, 실상은 눈에 앞에 만져서 또 이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그게 실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그런 실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소유하는, 누리는, 그리고 맛보아하는 그런 것들을 실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독특하냐면 우리는 상식이 뭐냐면 봐야 믿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저학년 애들이 되게 싸우다 어떻게 끝나면 얌마 봤어?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경찰도 제일 찾는 사람이 목격자거든요. 뭐 사고가 나는 걸 들었다든가 어디서 무슨 뭘 느꼈다든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 사람. 그게 오죽하면 서양의 아주 유명한 속담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그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시각 중심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열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얼마나 믿음을 실상으로 소유했냐면 사실 약속받은 것을 손에 넣지 못하고 죽으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줄줄이 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지 않고 보는 것을 믿었다면 아마 그의 믿음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할 때 약속을 세 가지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신천지 같이 보이세요?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 생애 끝자락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지만 도착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가나안 정복 때까지 실질적으로 땅 한평 소유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가 더 실감이 나죠. 내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없어 아들이 없었습니다. 예, 뭐 이쯤 되면 이제 저를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예, 우주에 복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만 그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실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생애에서 땅도 안 주시고 자손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 딱 주신 다음에 마지막엔 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이러면 그 전에 다 우리 같으면 뭐 우리는 아니고요. 하여튼 현상교회는 아니고 요즘 분위기면 그 다 그만둬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냐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향은 찾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이고 돌아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찾는 본향 앞에 있는 본향이고 그 본향을 찾아서 가는 자신들은 이방인이여 나그네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정체성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털을 닦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사야서 60장의 예고편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거룩한 성이 있는데 사실 오늘 강의의 끝자락은 거기입니다. 우리 현상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오셨고 또 여러분의 안목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안 보셨으면 뭐 괜찮습니다. 제 책은 아니고요. 제 친구들 책인데 정말 잘 썼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이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섹스피어 드라마가 되게 오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리오왕 같은 경우 오막으로 되어 오셀로도 그렇고요. 맥베스도 그렇고 오막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오막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라고 비유를 하면 우리는 지금 몇 망 몇 장에 있을까 그걸 묻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큰 드라마라면 우리는 2017년 5월 7일 1시 44분에 어디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 여기 부제목이 참 좋은데 거기에 번역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저도 이 비슷한 얘기를 뭐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뭐 얼추 비슷해요. 이거는 대놓고 제 책 선전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 한 권 제가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께 한번 이렇게 배달라고 그래도 좋긴 할 것 같아요. 이 책에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될까? 이게 이제 A4 용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반으로 딱 접어보면 성경책이 이렇게 늦기 좋습니다.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위에는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쓰고 밑에는 살아갈 얘기를 쓰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비전을 담은 요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쪽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아직 안 끝난 책이죠. 대부분은 이야기지만 또 여긴 요한계시록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책에 담겨있는 모든 이 이야기와 비전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의 이야기와 비전들 이렇게 한 페이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짜 이단같이 보이십니까? 사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단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 친구들한테 내가 우리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1학년 학생들 전부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살아온 얘기 쓰고 살아갈 얘기 쓰고 그래가지고 성경 속에 넣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나도 한 페이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또 어디다가 넣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넣으면 안 되실 것 같죠?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아주 순간적으로 뭐라고 하냐. 그거야말로 뭐 사도행전 28장 뒤에다가 넣어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학이 전공인 사람이라 직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뒤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8장 뒤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오늘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이야기의 끝은 뒤로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신 시간부터 사실 이쪽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있는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큰 이야기 속에 2017년 5월 7일 1시 48분에 나는 여기서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무슨 꿈을 꾸어야 되고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는 무슨 꿈을 꾸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현상교회는 무슨 꿈을 꾸셔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꿈속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기독교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때로 이렇게 좋은 간증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 시켰더니 2001학번인가 지금부터 거의 한 뭐 10여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숙제를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이렇게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와 살 얘기를 쓰고 그걸 앞에다가 이렇게 이 학생이 유아교육과 학생이라 유치원 선생님 스타일로 딱 맹글어갖고 와서 요게요, 자기인데요. 여기 보면 낚싯줄이 이렇게 매여있어요. 줄이, 이게 낚싯줄입니다. 잡아당기면 얘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때를 맞춰서 자기가 뭐 하겠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이 공립 유치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선 임용고사 통과하고 그리고 좋은 교육 지도자가 돼서 끝에는 저건 세계의 애를 무대로 해서 유아교육을 전공으로 그걸 바탕으로 한 선교자적인 삶을 살겠다. 얘가 졸업하는 해에 임용고사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습니다. 뭐 못 붙었다고 해서 꿈을 못 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게 교육하는 그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4년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애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선생으로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또는 우리 교회 학교도 또 교회가 전체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간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이란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지 이제 이게 무슨 어떤 어떤 마을이 아니라 삶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목은 성경에도 부단히 나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18세기 독일의 철학자들이 만든 말이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성경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는 뭐 술이 또는 원자탄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해서 술은 있군요. 원자탄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해서 원자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부단히 많습니다. 성경에. 성경 대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환상, 뭐 영어로 옮긴 비전인데요. 또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여러 가지 계시들이 결국엔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 속에 이제 비전이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그 베텔에서 본 꿈은 그거는 그냥 주사야몽의 개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하나의 비전이었고요. 그 아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은 그게 평생의 삶을 인도하는 꿈과 비전이 되고요. 다니엘의 꿈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꿈 해석이나 자기가 환상으로 받는 7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펼쳐 보이는 그런 비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 안목과 비전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짐승들은 눈을 그렇게 고정시켜 놨다는 거죠. 비둘기는 보면 눈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보다는 옆하고 뒤가 더 잘 보인다고 그래요. 노루도 비슷하고요.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죠. 재미없으세요? 다릅니다. 얘들은 전방 비전이고 얘들은 옆하고 이 뒤가 잘 보이는 이유는 보고 살아야 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과고요. 사람은 얼마나 멀리 봐야 되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이 성경이 주는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매여 있는 안목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삶과 이 시간을 넘어서 보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제가 이 근처에서 연구원 생활을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즌인데요. 오는 손님마다 다 여기 무조건 구경시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또 수요일 날 갔다가 목사님이 또 전화하셔서 안 바쁘지? 갔다 와. 그럼 또 가야 되면 한 주일에 세 번 가면요.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있는 동안 한 5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이제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빨리 가서 구경시키고 오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자마자 여기 있는 타워에 손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딱 올라가면요. 여기 캐나다인데요. 여기 딱 올라가면 근처에 80마일이 보입니다. 오늘같이 맑은 날은 정말 멀리까지 보이거든요. 여기 딱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해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이쪽은 미국이 이쪽은 캐나다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멀리 보면 여기가 푸른 바다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고요. 호수 다섯 개 중에 하나인데 작은 놈이에요. 이어리 호수라는 건데 얼마나 크냐 하면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풍덩 빠집니다. 예, 좀 크죠? 그리고 되게 우리 현상교회는 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한 거기서 2, 30km 이 강이인데요. 짧은 강이에요. 이 강 이름이 나야가라입니다. 네. 인디언 말인데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뜬금없이 여기가 이제 지층이 꺼져서 폭포가 생긴 거고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이 폭포가 두 개라는 것도 모르시고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한 3-40km 내려가면, 30km 정도 내려가면 또 하나 또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가 이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인데요. 네. 나이아가라 오리엔테이션을 한 10여 분 하고 내려오면 재밌는 게 그 한 10여 분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봤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위에서 여기서 딱 보고 내려오면 안 시켜도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가서 모입니다. 그 전에는 길 잃어버리죠. 말 안 듣죠. 뭐 이게, 예? 아주 정말 힘들어요. 이게 80년대라 이게 휴대폰도 없던 때라 사람이 잃어버리면 이거 찾느냐고 이제 하루 다 가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서 내려오면 정말 하나같이 다 걸어서 여기 가서 딱 모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벌써 작전이 쓴 거예요. 어디 가야 잘 보인다. 그래서 위에서 딱 보고 내려와서는 어디로 가냐 하면 내려가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면 내려가서 여기 이게 배인데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이제 태워드렸는데 보시면 배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요게 여기 계신 분 다 타도 남아요. 한 500명까지 타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이제 위에서 본 터에 밑에까지 내려가면 이 밑에 폭포가 떨어지는 게 진짜 그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본 거와는 다른 경험을 해요. 이제 배 한번 타고 이렇게 돌아서 보실 거 다 봤고요. 경험하실 거 다 했다 그러면 믿고 갑니다. 야, 이 폭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든지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알만큼 알았다 그러기 전에 포기를 안 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인데 이 책은 가깝게 안 하는 게 정신건강이 좋으세요. 형이상학이라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구절은 정말 기억할 만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크고 작은 일을 알기를 원하는데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퍼즐 맞추는 것 같아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앎은 이런 앎입니다. 세상은 왜 있고 어떻게 있고 무엇 때문에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 가리키면 사실 다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응? 교육의 핵심이죠. 이거 퍼즐 맞추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조각 한 조각의 질문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큰 그림입니다. 퍼즐 맞출 때 어떻게 하면 잘 맞추는 거냐 이렇게 내게 물으면요. 각진 놈을 찾아서 구석부터 맞춘다고 얘기들 하세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뚜껑을 잘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전체 그림을 어느 정도 머리에 알고 있어야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이런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면 한 조각 한 조각의 삶은 열심히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 인생이 80에 이르렀을 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아, 그거 간단한 질문 아닙니다.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여기저기서 좀 뭐 부탁을 받아서 강의를 하던 중에요. 서울에 있는 한 그 좋은 기독교 대학에 예, 그 요청을 받았는데, 오, 이 학교는 조금 흥분됐어요. 왜냐하면 여학교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쁜 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뭐 우리 신학과의 시커먼 남학생들만 보다가 그런 강의를 가게 돼서 더군다나 이게 1학년 한 2,000명 되는데 걔들을 다섯 번을 나눠서 다섯 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그 수업을 특강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딱 갔더니요 강당에 한 400명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올라가서 5분 정도만 좋았어요. 이게 5분을 지나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이게 잘못 왔다. 이게 분위기가 싸한데요. 얼마나 싸늘하냐면 우선 눈 뜨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근처에 있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갔는데, 2,000명이 앉아있는 강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설교를 하려고 딱 그러니까 객석에 불을 다 끄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 와서 불 켜라고 그랬더니 안 보시는 게 나을걸요? 이러시더라고요. 불 켜면요. 신문지 덮고 자고는 했는데 한 둘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이제 말이 기독교 대학인데요. 이 학교도 그런 거예요. 단지 1학년 여학생들이라 이쁘게 앉아서 눈 꽉 감고 2시간 동안 잡니다. 그런 강의 정말 하기 어려워요. 뭐 첫날은 제가 내가 분위기는 몰라갖고 준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둘째 날 가서 이런 거 만들고 열심히 해갖고 갔는데 두 번째 날은 가니까 체육학과 무용학과 뭐 이런 데 여기는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어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나와서 교수님께 이게 제가 약속을 해드려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년엔 제가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 아주 제가 총신대학에서 다 우리 저희 학교는 세례교인만 들었거든요. 뭐 1,500명이 채플에 앉아 있어도 메시지만 좋으면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70% 내지 80%가 비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저를 계속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강의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뭐 동기도 부여가 안 되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정말 곧장이었어요. 이게요. 저도 그 애들 그럴 때 힘듭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다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 깨달은 게 이게 강의라고 하면 못한다. 이게 노방 전도라고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걸렸어요. 이게 뭐 신학대학에서 정말 세례교인들만 있는 데서 강의를 하던 건 편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시나. 그러고 제가 하여튼 7년쯤 갔어요. 예, 그 끝자락에 미국 대학에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오는 바람에 끊어지고 이제 다시는 안 가게 돼서 감사는 한데요. 하여튼 그 7년 동안 한 해에 5번씩 그 끔찍한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한번 다 끝나고 이제는 내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차에 전화를 하셔서 한 번 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올해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안 들어온 놈들도 들어있고 뭐 이게 몇 주씩 같이 하는 거 훈련인데 담배 피다 걸린 애들, 술 먹다 걸린 놈들, 기숙사 늦게 들어온 놈들 다 잡아서 벌로 강의를 한 번 다시 듣게 했는데 그거 저보고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끌려갔거든요. 갔는데 그날 강의가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당이 아니고요. 국제회의실인데 디귿자 테이블에 15명이 이쁘게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 게 아니라 얘기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만 켜놓고 우리 학생은 여기에 왜 있고 세상은 왜 있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 물었어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멍 때리고 있는 애들은 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가 저보고 딱 바로 하는 대답이 뭐였냐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온 아이가 이거는 제가 묻는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적어도 그 대학에 들어오려면 고등학교 동안 수십 번은 물었을 거예요. 나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입시 지옥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뭐 입시에 뭐 이렇게다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하루는요, 저희 옆 아파트에서 22층에서 뛰어내렸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씨름 끝에서 답이 없으면 그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사실 나는 왜 있고 어디로 가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만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만 넘어서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아는데. 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뭐 노래로 부르지만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자 하는 일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주셨고 또는 역경을 주셨고 그게 다 뿌리가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다고 의심과 불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그 역사를 수천 년 이어가는 이 이야기 끝자락에 사는 사람이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요 인간은 다 씨름하거든요. 이 세계관 가리킬 때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게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게 7m 정도 되는 그림이고요. 거의 1m 한 75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죠. 칠판을 한 두 개는 붙여놓은 것 같은 그림인데 이거 길거리에 나가서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갱의 평생의 씨름이 머릿속에서 이 타이티 섬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건데 어디서 왔을까? 어린아이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삶으로 가고 끝에는 할머니가 어디로 갈지를 놓고 고민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뭐 이 안에 해석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요. 문제는 아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는 학생과 달리 이 사람은 평생 이거 씨름한 거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도 답이 없어요. 이 씨름은 확실하게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림이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름 하나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명화가 정말 안 해야 될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만화도 아닌데 여기다 풍선을 열고요. 여기다 제목을 썼어요. 만화같이. 이게 자기 자신의 평생의 예술 혼이 담긴 그림이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다 불어로 썼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 끝엔 자기 이름 사인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이. 이 그림엔 답이 있어 보이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 교회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보신 그림이 여기고요.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거거든요. 안목이 다르면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세계관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하나만 만드셨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험도 다르고 또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군포라는 곳에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집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다섯 걸음도 안쪽에 저희 아파트하고 똑같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집도 방세계, 저희 집도 방세계. 나오는 아저씨도 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하고 친해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 아저씨는 어떻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때 보면 학교도 다녔을 텐데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른가. 응? 더군다나 그 아저씨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저희 동네 국회의원이세요. 응?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분이 군포를 만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제가 선거 때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응? 떨어지셨어요. 응? 그 세상이 여러분 옆집의 아줌마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꿈꾸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청 광장에서 차벽을 하나 두고 그렇게 의견이 대립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이 세상에 대한 다섯 개의 비전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다원주의 세계라고 그래서 이 비전의 충돌 속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성경을 믿고 성경의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첫째, 거룩하고 구별되고 남달라야 되는 것인데 보면 별로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통계입니다만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로또를 사느냐 하는 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 23%, 비기독교인 27%,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요, 불우이웃돕기나 이혼 경력을 조사해봤더니 기독교인이 오히려 못해요. 딴 의미 있는 차이 딱 하나가 여기 있는 게 음란물 시청하는 거 기독교인 9%, 비기독교인 16%. 이게 거룩이라면 다른 부분에는 거룩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한국 통계도 이거 비슷한 거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옛날에 열심히 할 때 기독교인 의식조사를 했었거든요. 이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주식 투자 기독교인이 해도 되냐. 촌지, 병역 기피, 위장전입 뭐 이런 깔끄러운, 껄끄러운 문제들 이렇게 물어봤는데 크리스찬하고 비크리스찬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정말 존중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사실 눈부터 고친데 눈만 고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공동체에 아까 그래서 저는 그 참 찬양에 그 품격 있는 찬양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정신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몸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의 정서도 있고 우리 전인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출발은 어떤 면에 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보통 답이에요.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위에 보시면 컵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내게 대답 안 하세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왜 컵이냐. 그래도 컵은 보이시죠, 지금? 그냥 협조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컵이 안 보이시는 분도 지금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보이시면요. 강의 들으실 게 아니라 나가셔서 안과부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컵이 안 보이시는 분도 지금은 컵이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은 뭐로 보이십니까? 여인인데 젊은 여인일까요? 할머니일까요? 물론 둘 다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이제 되게 잘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갸름한 얼굴에 눈썹과 콧잔등이 조금 보이는 여인이 보이시죠? 그러나 할머니도 있습니다. 할머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눈이고요. 할머니가 머플러를 이렇게 쓰고 계신 할머니가 이 코입니다. 할머니의. 젊은 여인은 잊어버리시고 할머니의 코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인중이고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걱턱이고요. 예, 지금쯤에 아 이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할머니 눈이고요. 할머니 코고요. 예, 인중이고 입술이고 주걱턱이고요. 지금까지 안 보이시는 분은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뭘 하자는 거냐면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는 사람이 뭘 안다는 건 눈만 크게 뜨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성경책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책 잘 이야기해서 눈만 크게 뜨면 사실 황소가 제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눈이 크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믿음으로 열려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걸작 영화인데 미국에서 흥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한국에 오지도 않은 영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부가 이걸 사가지고 학생들 역사 교육용으로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을 그린 대서사시 걸작 영화인데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가 너무 길어요. 4시간 한 반 정도 되는 영화인데 그나마 앞에는 이게 역사적인 환경, 뭐 왜 남북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가, 노예제도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잡니다, 애들이. 예? 그러다가 언제 깨냐면 전투가 벌어지면 깨나고 그중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거라는 거예요.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 이 총이고 대포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몇 발 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적을 대포로 쏴버리니까 터져가지고 사람이 다 찢어져 날아가는데 애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그 아이들 반응이 안타까워서 영화를 중단시키고 엄청 혼냈대요. 야, 니들 사람 죽는 게 무슨 엔터테인먼트인 줄 아냐. 이거는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고 니들 고조부나 증조부는 충분히 이렇게 죽을 수 있었다는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걸 니들이 보는 눈이 틀렸다. 눈부터 고쳐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영화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가면서 뭐 처음부터 돌렸는지 몰라도 하여튼 설명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우는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고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선생이 하는 일이 그거고. 특별히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오늘과 같은 세상 속에는 기독교인만이라도 기독교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정서까지도 그리고 습관까지도 기독교적인 이 진리에 입각해서 변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걸 우리는 거룩과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믿음은 그냥 누군가의 들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손짓, 발짓, 눈빛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 목소리에 있어야 되는 거, 느낌이 있어야 하는 거. 이게 중요해서 한 바퀴 돌려보는 겁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게 마련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관일, 세계관이라는 건 종합적인 이해인데 세상을 알면 세상을 살아갈 방향도 정해집니다. 세상을 안다는 게 꼭 그 높은 탑에 올라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보는 순간 이런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남쪽에 있네. 예? 내가 서 있는 데서 이 강 건너 쪽에 있네. 그 정도는 누구는지 그냥 말 안 해도 아는 거고 폭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인데 하나가 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오면 당연히 큰 놈부터 보러 가야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할 거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 둘을 그린 건데 이 여인과 이 여인입니다. 뭐 어느 쪽이 더 좋으실지는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그림을 훨씬 좋아합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우리 모습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이런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게 다른 작가가 하녀를 두 개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은 누군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암스테르담에 제가 마지막에 공부한 곳이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국립박물관에 들어가면 걸려있는데 그림이 크지도 않은데 딱 앞에 서면 그냥 몰입이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좋아해요. 이 사람은 페르메라는 사람인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요리를 하든지 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리를 하든지는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걸 그리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성화를 별로 그린 적이 없어요. 대신 일상 속에 영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그걸 그린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의미 없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인생 무상이다. 그거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어쩌다 이 부엌대기에 대해서 문학 갖고 있냐 뭐 이런 시선도 없고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칼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그림 그린 사람이거든요.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요. 아까 그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쓴 친구하고 이 식탁에다가 복사를 이만큼 해서 두 개를 걸어놓고 그 집은 앤, 넷, 저희는 둘. 심심하면 너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세계관 교육하던 그림이에요. 걔들이 다 컸는데요. 큰 놈 시집가가지고 가끔 저희한테 거꾸로 물어요. 아빠 이러고 살고 있는 건 맞아? 아니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애들 잘 키워놓으면 거꾸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요, 그림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두 빌딩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뒤에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난 건물이고요. 이거에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면적을 최대로 넓혀서 하여튼 경제적인 효과를 뽑아내는 것에 조준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이거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조각에 가깝습니다. 저는 현상교회가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세계관이 어떻게 건물을 다르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본 교회인데요. 켈른에, 독일 켈른에 있는 중부쯤 되죠. 이게요. 켈른 전체에서 제일 높습니다. 높아도 그냥 높은 게 아니죠.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건물이요. 이게 10층, 15층 되는 건물 위에 압도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짓는데 60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효율에, 아까 기능이나 효율에 비하면 정말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능은 여기에 있지 이거는 기능이 없잖아요. 이건 비둘기밖에 못 살아요. 여기요. 그런데 이 건물을 600년 동안 짓고 있던 그 세계관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으로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같이 우리가 짓는 교회도 그거 하자 그거. 이게 이 시대의 방법이었어요. 이게요. 두 도시를 비교해보면 또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돈밖에 모르는, 사실 이게 17세기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고, 지금은 이 도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두 개 무너져서 지금 하나만 서 있습니다만은, 원타워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옛날 사진을 갖고 온 것이, 이게요. 자본주의의 가치를 도전하는 테러가 이걸 향해서 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맨하탄의 그것도 특별히 남쪽 끝, 세계의 돈을 좌우하는 이곳의 이 스카이라인을 보십시오. 이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돈이 돈의 영광을, 자본주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체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딱 이게 선이 이렇게 그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선이냐면요. 교회 처마 이상은 집을 못 짓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는 세속적인 영역이 여기는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을 중세에는 이게 아예 도시 스카이라인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돈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여기 살았습니다. 메디치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기 뒤에 가면요. 콜롬비아 대학 건너편에 엄청나게 큰 그 교회가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 내서 지은 교회인데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더 큰 돈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늘날 세계관을 좌우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좌우합니다. 사실 미디어, 텔레비전, 음악, 대중가요.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 기억하시죠? 모르세요. 우리 현상교회는 그런 거 안 듣죠.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나가면 어차피 듣게 되는, 여러분이 안 부를지라도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거 한번 잘 이렇게 들으면요.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갈 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정말 행복한 것일까? 그건 물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이 뭐 정말 뭐 오락으로 한다 그래도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러고 가면 끝에 가서 정말 행복할 건가? 그 끝에 싸이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까? 뭐 이런 거 물어요.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저희 교단 교회에 가서 이 교회에서 처음 세운 목사님이 이 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셨다는데, 지금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음란한 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라고 안 하세요. 이 노래요. 조금 철 지난 것 같아도 1971년이 뭐냐면요. 월남전이 한참일 때 이 비틀즈의 대표적인 멤버였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독립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노래예요. 제가 대중음악적으로 이 시편 찬송 같은 게 아니고요. 요즘 뭐 한국교회를 정말 이끌고 가다시피 하는 그 복음성가 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면 꼭 이 노래 같이 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괜히 복음성가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 요즘 한번 복음성가 보세요. 박자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도 헉 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네? 그러고 아주 나면 그 다음에 같이 찬송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따라 부르라고.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이시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부분의 이게 적어도 대학에서 젊은이들과 맨날 호흡하다시피 하는 나도 지금 이게 박자를 못 따라가겠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가 대중적으로 예배 때 같이 부르려고 만든 찬송가 맞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자. 이거 보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노래. 굉장히 단순해. 그래서 몇 번만 들으면 귀에 완전히 와서 이 꽂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유행가이긴 합니다만 유행가 이상입니다. 이제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괜찮죠? 또 뭐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는 들어봐요. 따라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꿈결같이 가면서 같이 꿈꾸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꿈꿔보세요. 노력하면 어려울 일 없습니다. 우리 밑에는 지옥은 없고요. 위에는 오늘 하늘처럼 퍼런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사람이 천국 없고 지옥 없고 오늘만을 위해서 살려 따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가 없으면 죽일 일도 없고 죽으러 갈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확실히 기독교는 아니죠. 종교가 없으면요, 모든 사람이 평화 속에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IS도 없고 테러도 없고. 그거 따라 부르라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펀치예요.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긴 대놓고 전도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이 유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록은 더해요. 사회재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쎄 하실 수 있을런지요. 사회재산 없으면요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고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것을 꿈꿔봅시다. 여기 가면 은혜 받아서 같이 불러야 돼. Sharing all the way. 유후 이렇게 가야 돼. 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지 몰라도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세요. 같이 갑시다.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듣고 안 따라갔다고 생각합니까? 70년대에 무던히 많은 사람이 이거 쫓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도 히피라고 부릅니다. 청바지, 맨발, 장발, 프리섹스, 마리화나. 이게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노래 지금도 부릅니다. 김연아 선수, 예? 마지막 갈라쇼에, 올림픽 갈라쇼에 음악이 이거였어요. 지금도 세계 평화, 공존 이런 거 얘기할 때 주제가 같이 불리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날. 저희 학교에 유아교육과 출신의 원장님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유아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이게 유아교육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가리키는 게 목적인데 그거에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소저 산 넘어 있는 뭐 중앙대학 유아교육과가 제일 위협적이라고 그러고요. 이화여대 아동학과 뭐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마귀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마귀 유치원이 이 개그 콘서트라고요. KBS에서 하는 그 한 꽁트였는데 이 사마귀가 뭐냐면요. 마귀 1, 마귀 2, 마귀 둘째 마귀, 셋째 마귀, 넷째 마귀. 그래서 사마귀예요. 이제 각자 이 시대를 이제 풍자하는 어떤 이 시대가 말하는 그 어떤 유혹을 대표하고 있는 건데 이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누구냐면 얘인 것 같아요. 얘가 이름이 쌍칼이에요. 아저씨, 이 아저씨 유치원에서 하는 일은 동화 얘기예요. 구연 동화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저씨 별명이 왜 쌍칼이냐면요. 여기 보면 칼이 옆에 이렇게 두 개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거 PD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 볼 거예요. 무슨 얘기. 이게 조금 야한데요. 칼이 두 개 딱 꽂혀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
그래서 쌍칼.
반가워요. 오늘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릴 때부터 울보인 평강공주의 눈물샘이 이뻐. 아프이면서. 그리고 산골짜기에 사는 바보 운달은 머리는 바보지만 얼굴은 김수현 스타일. 바보라도 용서가 돼.
그만할 거예요. 거기 조금 더 가면 야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 아저씨 이름은 쌍칼이고 또 다른 별명은 이뻐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전하는 세계관이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거예요. 이 쌍칼은 무슨 칼이냐면 이게 성형수술 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드라마예요. 네. 이런 이거는 사실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뻐야 된다 하는 세계관은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지금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그냥 제가 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은 그냥 텔레비전 화면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꿔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걸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세계관 이야기예요. 성경은 안경이 돼 아주 특별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삼중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요한 칼빈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면서 비교적 앞쪽에 성경은 안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눈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20세기에 선교사 중에 한 분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신학과 학생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경처럼 써라 그러면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쓸 수 있냐고.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줄을 매서 이렇게 그럼 또 놀렸다고 화내고 그러죠. 안경을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쓰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안경은 안경을 보자는 책이야. 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물론 읽고 우리들이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공부만 하자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보이기 시작해야 제대로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냥 읽을 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했던 뉴비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 사람들 성경 열심히 읽는다니까 참 좋구나. 그런데 안심하지 말아라. 영국교회처럼 술집으로 팔리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전화번호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필요한 때만 뒤적거려가지고 필요한 거 그만큼 그 다음에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슴에 꼭 와서 콱 찔리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끝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더해. 목사들은 설교할 때 본문만 찾느냐고 성경은 우리 눈에 안경이 돼야 합니다. 내 말은 등이든지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을 열고 우리 눈을 사실은 바꿔요.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깥에 떨어져가지고 내 삶과 관계도 없고요. 그냥 필요할 때 오늘 마음이 정말 울적하니까 시편 한 편 읽고 위로 받아볼까. 물론 위로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인생을 바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니고데모 안경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뭐 읽으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영광입니다만은 핵심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거듭남의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경입니다. 대놓고 책 선전하는 거고요. 그냥 이 안경 중에 망원경에 비유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원경처럼 렌즈가 세 개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게 세트로 갖춰줘야 제 기능을 하는 안경이죠. 예를 들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저희 학교 학생들 입학시험 때 저희는 성경고사를 보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필기로 봤는데 요즘은 그거 계속 고집하다가는 뭐 지원율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한 10년 전부터 이 세례 교인들이어야지 입학 원서를 낼 수 있는데요. 걔들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고사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들어와서 뭐 예수 믿어달라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유아 교육을 하든 아동학을 하든 사회복지를 하든 자우지간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가리키는 게 이제 학교의 적어도 교육 목표인데요. 그래서 필기고사 대신 요즘 면접에다 그놈을 이제 집어넣어서 면접할 때 묻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물어봐요. 아시면 좋을 수 있어요. 재작년인가 첫 번째 문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묻는 겁니다. 신학과에선 더러 답도 잘 나오는데 이제 다른 과에 가면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 빵점을 줘야 되는데 빵점을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험 걔 원서 들고 밑에 걔 갖고 시간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빵점도 이제 그냥 성경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지 그걸 좀 가리기 위해서 재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가면 부총장하고 교무처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재면접하라 그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면접 얘기를 꺼내는 순간 되게 애들이 울어요. 그럼 사태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어서 면접의 아름다움은 이게 힌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휴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생각이 안 날 텐데 선생님 좀 도와줄게 그리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냐? 뭐 여러분들 다 답하시겠지. 이게 결혼식과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요 여전히. 그럼 하나 더 줍니다. 이건 물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나 더 주죠. 포도주하고 관계가 있다. 어떤 한 녀석이 지금이라도 답하면 되냐? 그래서 답해보라 그랬더니 포도주 무한 리필 사건이었었거든요. 10년 전에요. 10년도 더 전에 문제를 4개 냈었습니다. 이건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온 타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 이거는 꽤 썼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청년들에게 주는 성윤리에 대해서 쓰라.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의 이름을 쓰고 그 며느리가 한 일을, 그 여인이 한 일을 효도의 차원에서 설명해보라. 마지막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고 밑줄을 쫙 그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밑줄에 채우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하라는 거였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거 다음에 제일 많이 쓴 답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 선교. 근데 이거를 쓰는 아이들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답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그 다음엔 보나마나 소설이죠. 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이 얘기는 이거는 쓴 사람이 아예 없어요. 채점하는 입장에서 보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 쓰는데 어떤 학생이요. 꼼꼼하게 아주 한 이만큼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다 돌려가면서 모두 다 돌려가면서 읽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열심히 보게 됐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나오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둘째 며느리의 이름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몇 줄 더 쓰고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부족한지는 알겠는데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가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내요. 그해 제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아이들을 보는 교수거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올라와서 우리 학교는 들어와서 예수 믿자는 학교가 아니다. 교회에서 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자는 학교인데 성경을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냐. 너희 중에는 물론 합격을 못하고 떨어졌겠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랬다고 그러고, 예, 나오미가 누구인 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답 쓰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이라도 우리 열심히 읽고 졸업할 때까지 일장 연설을 하고 내려왔죠. 이쁘게 생긴 여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그과에 들어온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었습니다. 이거는 애 잘못이 아니고 어른 잘못이다. 이거는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부터 교회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된 한국교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외쳐봐야 그거는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결국엔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아이들이 꾸준히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이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는 거고, 그게 사사기 이야기고요. 사실 한국교회가 점점 외연은 넓어가고 숫자는 많아질지 몰라도 스토리가 끊어진, 신앙의 전수가 사실은 단절된 이런 세태에 들어가는가 우리들이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경적으로 읽는 훈련이 필요하고, 적어도 창조의 진리를 알면 세상이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조금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 사실 창조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만 있어도 신앙의 반 아닙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지에 대한 진리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내 속에도 있고 삶을 얼마나 깨트리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그리고 거기서 회개도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세상을 보면서 에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망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까요.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딱 이거 세 개를 묶으면 성경의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뭔가 새로운 안목이 열려야 되거든요. 요 다음이 뭐가 보인다인데요. 뭐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보여야 되냐면 내 삶 속에서 지금 여기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보이십니까? 그럼 전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여기 지금 현상교회 성도님들이 이 오후에 오른같이 화창한 날 집에도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어디서 보겠습니까? 저희 우리 신학과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철학선생이라 뭐 은혜로운 수업을 하는 건 아닌데, 예. 예를 들어 플라톤을 가르치고 칸트를 가르치면서도 거기서 안목이 넓어져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게 저는 목사로서 소양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무슨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을 못 쌓아도 제 수업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요.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런 보조를 못 맞추고 안 맞추는 녀석은 반 죽입니다, 제가. 예, 정말 좀 싸납게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태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날 잡아서 엄청 혼내고 쫓아내요. 너 목사 되지 마라. 예? 예? 너 목사 되지 마. 너 목사 되면 네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재앙이다. 응? 그래서 이게 목사 되는 길은 빨리만 가면 되는 길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소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거 생길 때까지 너 오지 마라. 쫓아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한 녀석 쫓아냈는데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학교 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관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날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사실 한 4년 그만뒀었거든요. 이게 확신 없이 가면 이게 내가 정말 사기꾼밖에 될 거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한테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나무는 다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네. 야 이거 젊은이 하나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그래도 걔 빨리 돌아와서 학교 다니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한 두 달쯤 석 달쯤 있다가 군대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일단 그만두고 군대를 간 건데 이 A4 용지를 한 석 장쯤 꼼꼼하게 썼더라고요. 그날 정신 버쩍 나가지고 야단 치셔서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 그날 정신 확실히 났는데 돌아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학생이 들어와서 공부할 거 아니냐 뭐 이 생각이 좀 있는 애죠. 그런데 훈련서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돌아가서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편지의 내용이에요. 한 10년쯤 또 지나가지고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녀석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거기 벌써 부교역자 학교에 있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친구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한 40명쯤 부교역자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기대가 될 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서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철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게 안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 땅끝까지 가는데 이게 소위 뭐냐 하면요. 이런 걸 미셔널 비전이라고 그래요. 선교적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교 그러면 한국교회는 땅끝을 보는 그 눈은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땅끝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두 개, 삶 속으로, 삶 속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 대한 비전이 약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삶 속으로 가는 이 셋이 사실 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땅끝 비전도 서서히 약해지면서 뭐냐면 우리 교회 커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되게. 이러니까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 세상은 실망해요.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 니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듣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보이십니까? 이게 개그인데요. 이런 거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주 주권, 구원의 주님의 주권이 세상에 퍼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비전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맑고 밝은 에덴 동산의 회복만 바라보셔서는 안 되고요. 예, 우리 삶 전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꿈꾸자. 이제 진짜 제가 신천지 같이 보이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사는 것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 꿈꾸면 이거는 하나의 비유지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델베르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실감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단은 이게 진짜 이단이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공중에 흡수돼서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천국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대로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육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치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독수리라고 생각하고 독수리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것 같이 이게 세계관은 과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을 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족보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족보에 있는 집은 모이기만 하면 가정 어른 얘기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 끝나고 오늘 어머님 날까지 하기 위해서 제가 처가를 가야 되는데 처가에 가기만 하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뭐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뼈대 있는 집안 그 좀 얘기가 많아요. 그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셨는데 한 번은 이달에 독립투사로 선정이 되셔서 가족이 전부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천안에 있는 기념관에 가서 그 전시도 보고 기념관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는데 뭐 그날 좀 추워가지고 말이죠. 저는 추워 죽겠는데 뭐 만주에서 말 타고 다닌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춥더라고요. 그리고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여기 보니까 저희 처남은 정말 한마디도 안 놓으시려고 얼마나 진지한 줄 모르겠어요. 이쪽 이렇게 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인데 얘들도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확실히 깨달은 게 얘들도 반은 그 집 애들 맞다. 예, 저는 뭐냐 하면 저는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우습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조금 전에 오전에 예배 드릴 때 한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선포되는 거잖아요. 옛날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죽었고 아브라함 죽은 지 더 오래되고요. 바울도 죽었고 뭘 얘기를 해도 성경의 얘기가 결국에는 족보 타령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발견한 것이 여러분 성이 김이나 이가 아니고 안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안중근이었다 그러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국가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별로 감동이 없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주일날 이 강단에서 얘기되는 내용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툭 하면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끔찍한 족보가 이 족보죠. 역대기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이름만 있습니다. 어떤 그 역대기 주석가가요. 야, 에스겔 회골골짜기가 바로 여기다. 전부 다 죽은 사람들만 이게 접속사도 없이 이렇게 이름만 들어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거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묘비명이에요, 묘비명. 이렇게. 이게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들 기념하는 그 미국에 있는 기념비인데요. 때로 이렇게 가보면 한 사람이 한 이름을 놓고 한 시간씩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이름들이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성경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포로를 잡혀와서 구약이 다 끝날 시점에 쓴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많은 은혜를 부었지만 우리는 왜 포로를 잡혀갔으며 돌아온 이 땅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왕국은 불타버렸는가. 그걸 통회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역사예요. 이 역사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안 끝납니다. 거기서 한 장만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다시 시작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첫절입니다. 신약성경 첫절에 다시 족보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히브리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죠. 그 관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관점에 입각해서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현산교회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와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그거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삶이 생깁니다. 제가 5분 정도만 더 할 건데 괜찮으시죠? 시간을 3시까지 하라고 제가 들었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게 이런 비전이 생기면 이런 스토리를 배경해서 비전이 생기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게 오바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바마하고 관계가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이 1963년에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1963년에 흑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 민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에 앞섰다가 워싱턴 DC에 100만 명이 모이는 그 데모 앞에서 이 한 연설이에요. 17분밖에 안 되는 연설이라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에요.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또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비디오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설의 구조는 스토리에 시작해서 비전으로 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여기에 아름다움은 이 스토리는 뭐고 이 비전은 뭔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가 있던 대학이 일리노이 대학이었는데 그 당시에 꼭 요맘때 같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오바마가 일리노이의 상원의원이었거든요. 그 대학에 와서도 여러 번 이렇게 멀리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부러운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야. 제가 이 사람 저렇게 매력적이지만 백인들이 아마 대통령 안 시킬 거다. 저는 거의 확신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덕극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미국이 정말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요. 이렇게 선조들이 불과 한 5, 60년 전에 그런 어떤 꿈을 꾸고 그 다음 세대가 그 꿈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갈 수 있는 나라.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요. 더 부러운 건 뭐냐면 그 꿈이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게 적어도 17분 안에 직접 간접적으로 성경이 한 15번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꿈은 미국의 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꿈이 결국에는 청교도를 지나서 성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날을 앞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물론 흑인들의 민권이 확장되는 것을 꿈꾸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무슨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고 삶의 비전을 주는. 저는 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계에서 축복받은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어른들은 왜 그 꿈을 자꾸만 물질주의적으로 개인의 성공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충분히 그냥 탐욕으로 그렇게 바꿔왔는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우리 다음 세대는 좀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이런 좀 선진국다운 모습. 왜 우리 어른들은 그걸 못하고 나는 왜 그 일을 못하는가. 뼈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거죠. 제가 그 연설에 한 1, 2분을 줄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잠깐만 보실 거예요. I am happy to join with you today. 사실 이 연설은 원고가 써 있는 원고는 5분밖에 안 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즉흥 연설로 돌아서면서 정말 뼛속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뒤에 링컨의 큰 석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우리를 해방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꿈이 없어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But 100 years later, the Negro still is not free.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그리고 갑자기 즉흥 연설도 돌아서 이 말이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꿈이 있는데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미국의 꿈을 그리고 성경의 꿈 이렇게 가는
겁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I have a dream that one day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가장 명시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 시편이고요. 현상교회 여러분들과 이같이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현상교회가 좋은 그런 앞장서는 교회가 되셔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현상교회를 세우시고 불과 20년 안쪽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자매들 또 형제들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급급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귀한 종과 또 우리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유아에 이르는 온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그 복을 같이 누리며 그리하여 애들 누리는 복이 차고 넘쳐 복음에 요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